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ah,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던 대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국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한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7명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행된 19명 가운데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찰 관계장은 영장 청구가 반려된 2명에 대해 체포시한 내에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며 불청구 사유 등 자세한 수사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 10명은 지난 19일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은 지난 18일 오후 사다리 2개를 이용해 3m 높이의 담을 넘어 서울 중구 정동 미 대사관저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를 하는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1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당시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미 국무부는 대한민국이 모든 주한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서울 중심부에서 13개월 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대처를 잘 해준 대사관 경비대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북부에서 철수하는 미군이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라크 서부로 이동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중동 순방 수행 기자단에게 밝히면서 이라크 방위를 돕고 현지 극렬 테러 집단인 이슬람 국가 IS에 대항해 미군이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철군 병력 1,000명 가운데 거의 전부가 이 같은 이동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 고위 당국자는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면서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통화 직후 시리아 북서부 주둔군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미군이 움직이자 터키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이 지역 쿠르드족 대상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기한을 3개월 연장해달라는 서한을 유럽연합 당국에 보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0일 존슨 총리가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미룰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연장 요청이 도착했다고 밝히고 어떻게 반응할지 EU 지도자들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슨 총리는 공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본인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장 요청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 영국 하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앞서 영국 하원은 이날 올리버 레트윈 하원의원이 상정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유보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22표, 반대 306표로 가결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유보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브렉시트 시한을 또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노동당 등 야당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영국 정부와 EU가 지난 17일 타결한 새 브렉시트 합의안은 이날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자신 소유 휴양시설에서 열겠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언론과 민주당의 광적이고 비이성적인 적개심에 따라 트럼프 내셔널 도라를 2020년 G7 개최지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신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휴양지에 대한 가능성을 포함해 다른 장소를 즉각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도랄 리조트를 G7 정상회의 개최 장소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드디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평생을 탄광의 광부로 살아온 아버지 존 히캠은 아들도 훌륭한 광부가 되길 바라지만 홈런은 로켓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미국 과학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호머에게 아버지는 영웅인 본부론 박사를 만나니까 어땠냐고 묻는데요. 호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부론 박사는 위대한 과학자이지만 제 영웅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9년 개봉한 조 존스턴 감독의 영화 October Sky입니다. 제이크 질렌홀과 크리스 쿠퍼, 로라 던, 크리스 오웬이 출연하죠. 미국 항공우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히캄은 1981년부터 1998년까지 나사에서 로켓 설계와 우주비행사 훈련을 담당한 인물로 국제우주정거장, 홀 우주망원경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1957년 소련 연방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으로 광활한 우주에 관심이 생긴 어린 히컨 박사의 이야기를 담아낸 October Sky 지금 만나봅니다. 냉전이 지속되던 1957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의 콜 우드라는 한 탄광마을. 이 마을에 사는 남자아이들의 미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광부가 되는 거죠. 이런 미래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야 하는 호머는 10월 4일 소련의 첫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 대한 뉴스를 듣고 자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을 바라보며 호머는 로켓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친구들과 로켓 연구에 몰입합니다. 하지만 호머의 꿈을 덧없는 몽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반대와 온갖 시행착오 끝에 서서히 호머와 친구들의 로켓은 모습이 갖춰지는데요. 마침내 시험 발사가 있는 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반대를 뒤로한 채 로켓은 하늘을 향해 성공적으로 발사됩니다. 첫 로켓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계속 로켓을 발사하던 소년들은 어느 날 산불을 냈다는 누명을 쓰고 로켓 발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 후 바로 발생한 아버지의 탄광 사고로 호머는 더 이상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데요.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탄광으로 들어가 일을 합니다. 그 후 악성 임파종에 걸린 과학 선생님 미스 라일리의 소식을 듣고 호머는 선생님을 찾아가 나눈 대화에 힘입어서 탄광 일을 그만두고 책벌레 친구 퀸틴과 함께 시냇가에 처박혀 있던 실종대 로켓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한 뒤 그들은 교장 선생님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전국 과학 경진대회를 향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결국 전 미국 과학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는데요. 4명의 친구들 모두가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지역 전체에 주목을 받게 되죠. 드디어 로켓 소년들의 마지막 로켓을 점화하던 날. 호머는 그토록 닮고 싶으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했던 하지만 자신의 로켓 제작에 있어서 가장 큰 산이었던 아버지를 발사대에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점화 스위치를 건네면서 자신의 마지막 로켓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호머. 아버지 존 히컴이 버튼을 누르자 로켓은 그동안 점화했던 그 어떤 로켓들보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죠.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목표를 이루어낸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존 히컴은 아들 호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October Sky 중에서 마크 이샴의 콜우드였습니다. 콜우드 마을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탄광 마을이죠. 영화 속 주인공 호머 히컴 박사가 자란 곳입니다. 1957년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코를 궤도 진입에 성공시키자 미국도 우주시대를 대비해 소련을 따라잡을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영화 October Sky는 그런 1957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광부라는 운명이 정해지는 탄광마을의 소년 호머가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스푸트니코를 통해서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탄광마을 출신의 로켓 소년 호머 히컴의 실화로 실제로 호머는 버지니아 테크, 그러니까 버지니아 주립공대에 진학한 후 나사의 엔지니어가 돼서 활동한 이야기를 담은 로켓 소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머 히컴은 나사 엔지니어가 돼서 우주 왕복선 비행사를 훈련시키다가 은퇴한 후 자전적 에세이, 로켓 소년들을 집필하는데요. 이 에세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October Sky가 만들어졌습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죠. 영화 October Sky 중에서 코스터스의 Searching, 찾기, 함께 듣고 오시죠. Gonna find her.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영화의 중심지 할리우드 톱스타로 부상한 제이크 질레놀이 호머 히캠 역을 맡아서 순수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머 아버지 존 히캠 역은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크리스 쿠퍼가,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자 호머의 은사인 프레이다 라일리 역에는 주라기 공원으로 유명한 로라 던이 맡았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출신인 조 존스턴은 감독으로 데뷔하기 전에 시각효과 연출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영화 산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감독과 함께 일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고 영화 감독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이후 애들이 줄었어요 이 작품으로 1989년 감독으로 데뷔합니다. 이후 대표작으로는 주만지, 주라기 공원 3, 울프맨,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 등이 있죠. 이후 감독으로서도 실력을 보여주면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October Sky 중에서 코스터스의 야케티 야크 함께 듣고 옵니다. Take out the papers and the trash. 영화 October Sky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 민간 기업체들이 우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우주 관련 회사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국가기관으로 우주계획, 장기적인 일반 항공연구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있죠. 세계 최초의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닉 1호의 발사 성공에 충격을 발족시켜서 그 이후 인류 최초로 달 착륙과 우주 왕복선 비행을 성공시켰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노래 먼저 듣고 옵니다. 마크 이샴의 Range and Altitude, 비행 거리와 고도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October Sky 함께하고 있죠. 우주 사업에 뛰어든 대표적인 민간 기업에는 SpaceX와 블루 오리진이 있습니다. 둘 다 우주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SpaceX는 미국의 항공우주 장비 제조, 생산 및 우주 수송 회사입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호손에 위치해 있고요. 우주로의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화성을 식민지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2002년 인터넷 벤처기업 페이팔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스페이스X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는 신속하게 재활용 가능한 로켓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데요. 이미 로켓 재활용 발사에 성공한 바 있죠. 지금도 재사용 가능한 로켓 개발에 스페이스X는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로켓 기업 블루 오리진사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가 1999년 이 영화 악토벌 스카이를 보러 갔다가 2000년 지금의 블루 오리진을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블루 오리진은 다른 민간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손잡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과 보잉 등 다른 민간 기업들의 로켓을 판매하고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악토벌 스카이 중에서 The Platters의 My Prayer, 나의 기도 들어보시죠. When the twilight is gone and no songbirds are singing when the twilight is gone you come into my heart and here in my heart you will stay while I pray. My prayer is to linger with you at the end of the day in a dream that's divine. In blue, with the world far away, and your lips close to mine. May they still be the same for as long as we live. October Sky는 미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작품입니다. 영화에서는 50년대에 인기 있던 노래들이 등장하는데요. Searching, My Prayer, Yakety Yak, Speedo 이런 곡들이 대표적이죠. 영화 October Sky는 2,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북미에서만 약 3,200만 달러의 흥행을 불러일으켰고요. 전 세계에서는 국내 수입까지 합치면 약 3,400만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캐딜락스의 Speedo. 영화 악토벌 스카이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October 스카이가 전하는 메시지 살펴볼까요? 로켓을 만들어서 날려보내는 게 호머가 자신의 좁은 생활 반경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세상의 일원이 되게 만들어주는 길이었다면 그에게 어두운 갱도를 향해 내려간다는 건 남들이 정해놓은 운명에 갇힌다는 거였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소박한 감동을 주는 건 인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 덕이 큽니다. 매번 호머라는 소년의 의지에 반대하는 아버지, 하지만 로켓을 만들겠다는 호머의 소망, 하지만 아버지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위험에 몸을 맡기는 광산의 영웅이면서도 아들의 친구를 때리는 의붓 아버지를 혼내주는 의리의 사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호머는 그래도 좋아하죠. 서로에 대한 진실한 애정이 이야기를 한 차원 높여주는 핵심 메시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October Sky 중에서 Splitting the Sky, 하늘을 가르다입니다. 영화 October Sky를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영화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게 이 영화를 보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실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가치 있는 삶, 호머가 부럽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October Sky 중에서 I will be gone forever. 난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October Sky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의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로켓 과학자가 되길 꿈꾸는 작은 탄광마을 소년의 실화는 지난해 최고의 영화 중 하나이자 최고의 가족 영화 중 하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잡지 엠파이어 평론가는 시대를 표현해내는 감각과 탄광의 지하 장면, 로켓 모두 정말 훌륭해서 이렇게 멋진 영화가 탄생했다라고 평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영화 October Sky 중에서 버디 홀리의 There'll Be the Day입니다. 당신이 잘 가라고 말하면 그것이 내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함께 듣고 옵니다. Well, that'll be the day when you say goodbye. Yes, that'll be the day when you make me cry. You say you're gonna leave. You know it's a lie, cause that'll be the day when I die. Well, you give me all your loving and your dirt and loving. All your hugs and kisses and your money too. Well, you know you love me, baby. Still, you tell me maybe that someday will.
So if we ever part, then I leave you. You sit and hold me and you tell me boldly that someday, well, I'll be through. Well, that'll be the day when you say goodbye. Yes, that'll be the day when you make me cry. You say you're gonna leave. You know it's a lie, cause that'll be the day when I die. Well, that'll be the day.
영화 October Sky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 셔먼 오델은 처음에 로켓을 만든다고 하자 불가능하다면서 호머와 싸우죠. 둘이 몸싸움을 벌이고 나서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호머에게 친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국 과학 경진대회에서 1등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얘기해줘. 그러자 100만 분의 1? 그렇게 높아?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곤 셔먼, 퀸틴, 호머로 인은 로켓 발사 성공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죠. 호머가 탄광에서 일하길 바라는 아버지에게 호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탄광은 아버지 인생이지 제 인생이 아니에요. 전 우주로 가고 싶어요. 탄광에서 계속 일을 할지 다시 로켓을 만들지 고민하는 호머에게 라일라 과학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호머, 네 자신을 들어야 해. 호머와 친구들이 미국 과학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고 병원에 계신 라일라 선생님을 찾아가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매년 신입생들에게 내가 어떻게 호머와 로켓 소년들을 가르쳤는지 자랑할 거야. 아마 언젠가 그들 중 한 명은 너희가 한 걸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느낄 거야.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October Sky 중에서 Cape Cod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꿈을 향해 날아오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꿈을 포기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되살려준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October Sky였는데요. 호머와 친구들의 로켓 발사 성공에는 그들의 노력과 젊은 과학 선생님, 어머니의 응원,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의 격려가 있었죠. 결국 아버지도 마지막에 아들을 인정하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October Sky 중에서 October Sky 10월의 하늘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 농장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과 노조 결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세자르 차베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베스는 1927년 3월 31일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는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베스 가족은 식품점, 자동차 수리소 등을 운영하면서 살았지만 1930년대의 공황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죠.
땅과 재산을 잃어버린 차베스의 아버지 리브라도 차베스는 식구들을 이끌고 파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잘 데가 없어서 온 식구가 밖에서 밤을 새기려 했습니다.
대공황이 휩쓸던 시기 미국에는 이 농장 전농장을 떠돌며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약 20만 명에서 3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남미에서 건너온 히스패닉계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남서부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을 해야 했고 당시 임금은 시간당 겨우 14센트에서 35센트 수준이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차베스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그는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스페인어만 사용해 영어에 우선 익숙치 않았고요. 교사들은 대부분 영국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로만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는 스페인어 사용이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인종차별도 많았고 이곳 저곳에는 백인이 아닌 사람은 출입을 금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학교가 떠돌이 농장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느낀 차베스는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마치고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장 일꾼으로 살아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1944년 차베스는 미 해군에 입대해서 2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차베스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다시 농장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차베스는 헬런 파벨라와 결혼해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차베스는 1950년대부터 농장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52년에 도널드 맥도네 신부를 만나 노동자들의 삶이나 파업의 권리 등에 관한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차베스는 교회의 사회적 활동, 노동운동의 역사와 주요 과제들도 공부했습니다. 차베스가 성 프란시스 성인이나 간디의 비폭력 투쟁 등에 관한 책을 읽은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미국의 농장 노동자들은 46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직장에 대한 보장이 없고 저임금에다 위험에 노출된 작업 환경, 안전한 식수나 목욕물도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살았습니다.
차베스는 농장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수와 근로 조건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전국 농장 노동자 협회 NFWA라는 기구를 조직했습니다.
차베스가 그런 운동을 시작하자 미국 남서부와 그 외 여러 지역의 농장 노동자들이 호응해 왔습니다. 차베스는 NFWA를 연합농장노동자노조 UFW로 개편하고 전국적인 기구로 발전시켰습니다.
차베스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가 농장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나 그것이 개선될 희망이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no hope that will change. No hope that it'll change. This is a constant.
이후부터 UFW는 가난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차베스는 여러 해 동안 UFW의 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차베스는 여러 농장 일꾼들이 각기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농장주들이 노조 결성을 찬성할 리 없었습니다. UFW는 농업노동자기구위원회라는 조직과 합세해서 1965년에 처음으로 노조 결성을 막는 캘리포니아 포도 농장에 항의하는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포도가 생산되는 곳으로 전국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1,700만 명이라는 대규모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자 여러 농장들이 고집스럽던 농장연맹체로부터 탈퇴해 노조 설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UFW는 최저임금, 사회보장연금, 주택, 의료, 교육 등을 위한 투쟁도 벌였습니다. 이런 운동은 비슷한 시기 흑인 민권운동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했습니다.
차베스는 지칠 줄 모르는 지도력과 비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냈지만 거대 농장주들이나 정부 당국을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베스는 1966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농장 노동자들에게도 노조 결성권과 단체 교섭권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장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행진 거리는 캘리포니아의 딜레이노에서 세크라멘토까지 약 550km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행진이 있었지만 이 행진은 만여 명이 참가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거리도 긴 행진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심은치 않자 차베스는 농장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전국의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그리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1968년 25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였습니다.
차베스의 단식은 반복됐습니다. 1972년에는 아리조나주가 수학기 노동자들의 불매운동과 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자 이에 항의하는 단식을 냈습니다.
단식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끝까지 비폭력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는 차베스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1971년 UFW는 미국 노동총연맹 AFL-CIO의 정식 조직이 됐습니다. 또 하나 전국의 관심을 끈 것은 샐러드 볼, 즉 야채 그릇 거부 운동이었습니다. 야채 농장 주들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투쟁이었습니다.
UFW는 노조가 없는 농장에서 생산되는 상추나 토마토, 당근 등 각종 야채를 보이콧하고 이와 함께 시위, 파업 등을 벌여 나갔습니다. 이때 파업은 미국 역사상 농장 노동자들이 벌인 가장 대규모의 파업이었습니다.
차비스의 그러한 노력은 로버트 케네디와 같은 유명 정치인이나 제시 잭슨 목사 등과 같은 종교, 사회 지도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1975년 캘리포니아주는 농장 노동자 관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단체 교섭권을 보장해주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농장 노동자 관계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입법화됐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 농장 노조와의 결성과 단체 교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베스의 투쟁은 계속됐습니다. 1980년 하도록 하는 투쟁도 벌였습니다. 살충제가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차베스는 세 번째이자 가장 긴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차베스는 물만 마시며 36일 동안 단식을 계속했습니다.
1993년 4월 23일 차베스는 잠을 자던 중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잦은 단식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레이노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차베스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부인에 통해 증정했습니다. 이른 3월 31일을 공휴일로 제정했습니다. 그 뒤 텍사스와 애리조나, 콜로라도 주도 이날을 기념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2014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차베스의 생일인 3월 31일을 연방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이며 특히 농장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세자르 차베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미국에서는 웬만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줄줄줄 외는 글귀가 있습니다. 유치원, 유아원의 아이들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글귀를 외는 특별한 의식을 가집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미국 사람들의 일상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라와 국기에 대한 경외심을 담은 충성의 맹세.
미국의 공립학교. 매일 아침 학생들이 국기를 향해 일어서서 국기에 대한 맹세, 충성의 맹세를 암송합니다.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국가적인 공식 의례에서도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과 선수들의 선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성조기가 개양될 때도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맹세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1971년 아폴로 15호의 우주 비행사였던 데이비드 스카시의 성조기를 향한 거수경례는 국기에 대한 맹세, 충성의 맹세에 담긴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31개 단어에 담긴 미국의 가치와 정신.
미국의 정신, 자유의 소중함, 가치를 31개 단어로 표현한 미국 성조기를 향한 충성의 맹세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I 대합니다.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국기와 국기가 상징하는 분리될 수 없고 모두를 위해서 자유와 정의를 주는 신아래 단일 국가인 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It was in grade school, maybe second or third grade. We would start off the morning in school by reciting.
성조기를 향해 국가의 충성을 약속하는 이 맹세가 미국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그 아들에서 손자로 이어져온 지난 120여 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여기에는 남북 전쟁을 극복한 미국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여기에는 독립 기념 선언문의 이상을 담았습니다. 최초의 서양문, 최초의 맹세문에는 My flag으로 되어 있던 표현이 이후 미국 시민이 된 많은 이민자들이 태어난 본국의 국기를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1923년 To the flag of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 국기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충성의 맹세는 1942년 6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냉전 시대를 거쳐오면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던 구 소련을 겨냥해서 신의 보호를 받는 미국이라는 의미를 담은 Under God이라는 문구가 1954년에 더해져 지금의 충성의 맹세가 완성된 겁니다.
프란시스 벨라미 씨와 충성의 맹세.
미국의 가치를 강조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미국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충성의 맹세는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인 1892년 매사추세츠주에 살던 프란시스 벨라미 씨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기독교 침례교회 목사이자 보스턴에서 발간되던 한 잡지의 편집자이기도 했던 프란시스 벨라미 씨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미국의 탄생을 이끌어낸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억하는 콜럼버스의 날 400주년을 기념해서 잡지에 의미심장한 서양문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성조기를 향해 애국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축적인 22개 단어로 이루어진 맹세의 글을 소개했는데 어떤 자세로 성조기를 마주해야 하는지 그 시선과 손동작에 대한 자세한 지침도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학생들이 교장의 신호에 따라 군인식의 경례를 했었나 봅니다. 오른손을 들어 이마에 붙이고 손바닥은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암송을 하다가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서 맹세가 끝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벨라미 경례로 불려졌던 이 동작은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 12월까지는 이어졌지만 이후 독일 나치식 경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앞으로 손을 뻗는 그 동작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기를 향해 정중히 서고 제복을 입은 이들은 거수경례하고 제복을 입지 않은 모든 남자들 종교적 의미가 없는 한 머리에 쓴 모자 등은 벗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놓고 천천히 의미를 실어 국기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는 겁니다.
So every morning we do pledge of allegiance and we do the news. Some boys doesn't get up and doesn't do it. Some teacher.
물론 어린이나 학생들의 경우는 그저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하는 의례적인 일상의 암송일 수도 있습니다.
When you're a kid, you're just reading the words that you were taught. To read. You don't know what they mean, really.
하지만 세월이 더해질수록 충성의 맹세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As an adult, you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s much more than you did as, you know, a 5 or 6 year old.
나라의 역사를 알고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온 세대가 되면 충성의 맹세에 대한 그 깊은 경외감이 목소리에 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성의 맹세를 둘러싼 계속되는 논란.
충성의 맹세가 암송되는 그 경건한 순간 모든 미국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충성의 맹세를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일과를 시작하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던 충성의 맹세 의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 또 충성의 맹세에 종교적 의미가 담겨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권장되는 학교의 의례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한 교사가 의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쫓아냈던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냉전 시대를 거치며 추가된 표현 언더가드를 두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특정 종교에 하나님의 가호 아래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을 암송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2000년대 초에 제기돼 캘리포니아 연방순회 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언더가드라는 표현은 종교적 의미가 아닌 미국 화폐에도 새겨진 In God We Trust.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대통령이나 유명인들의 연설이 God bless America로 끝나는 것처럼 관용적 표현이라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지만 지금도 이민자들이 많은 미국 사회에서 성조기에 대한 맹세, 원네이션을 강조하는 의식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논의와 함께 충성의 맹세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등 낙태와 동성애 문제와 함께 이 충성의 맹세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미국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요한 행사와 의식에서 충성의 맹세가 암송되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뉴스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